VOA 세계뉴스입니다. 독일 정부는 18일 자국 내 미군 시설 등에 대한 파괴 공작을 모의한 혐의로 독일계 러시아인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검찰은 이날 두 용의자 체포 사실과 함께 해외 비밀기관을 위해 일한 혐의가 있는 이들의 자택과 직장을 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인 디터 S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러시아 비밀기관과 관계된 인사와 공작 활동에 대해 논의했으며 체포 당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상 디터 S씨의 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디터 S씨가 미군 운영시설을 포함한 군사시설들의 폭탄 방화 공격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었다면서 군 수송수단과 장비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지에 따르면 디터 S씨가 촬영한 시설들 중에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미국산 에이브럼스 탱크 운용 훈련을 받고 있는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그라펜부어 육군기지도 포함됐습니다.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성명에서 안보당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군사 지원을 겨냥하고 이를 약화시킬 의도를 띤 잠재적 폭발물 공격을 막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푸틴의 범죄 정권을 위한 간첩 활동으로 의심되는 특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독일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고 독일 외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들의 체포와 관련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으며 독일 주재 러시아 대사관도 이를 공식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최대 군사 지원국 중 하나가 됐으며 러시아 간첩 활동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독일 당국은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이스라엘의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는 드론과 미사일 생산에 관여하는 회사들을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EU 외무장관들은 오는 22일 관련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1일 있었던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응해 13일 이스라엘의 드론과 각종 미사일 3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성명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재를 예고하면서 동맹국들과 파트너들도 곧 자체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한편 EU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란의 공격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한편 모든 당사자들에게 긴장 고조를 방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역에서 기근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수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필립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인간이 초래한 기근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 북부에는 영유아들이 영양실조와 탈수로 사망하기 시작했고 국경 너머에서 식량과 깨끗한 물이 기다리고 있지만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이 원조물자 배송과 생명구제에 대한 허가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자리니 위원장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에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활동을 종료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민간 업무 담당 부처인 민간협조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케렘 샬롬 검문소의 가자지구 쪽에 700대의 구호 트럭이 대기 중이라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민간협조관은 이어 유엔이 한 일은 변명을 늘어놓은 것뿐이었다며 구호품들을 모아서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유엔은 그들의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 업무를 담당해온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의 일부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미국 등 일부 지원국들은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진 관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금 지원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기반시설을 공격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17일 레바논 남부 키암 지역 내 여러 테러 기반시설들과 두 개의 군사 구조물을 포함한 목표물들을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촬영 시점과 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적외선 촬영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며칠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가운데 한 곳으로 소개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 공항의 활주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두바이 상황을 찍은 영상을 보면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운전자가 대피한 자동차 사이로 물이 반쯤 잠긴 자동차들이 아슬아슬하게 움직였고요. 도로는 강처럼 됐고 야자수는 비바람에 뽑혔고 어떤 집은 사람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할 만큼의 물이 찼습니다. 자, 지난 16일 상황입니다. 두바이에 내린 폭우는요. 1949년에 기상자료 수집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양입니다. 12시간 동안 쏟아진 100mm의 비는 거의 1년치와 맞먹는 수준인데요. 너무나 건조한 것이 문제였던 이 사막지대 아랍에미리트에는 폭우와 물난리를 대비하는 기관시설이 거의 없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간 활동이 야기한 기후변화로 이런 극단적인 양의 비가 쏟아지는 상황이 더 잦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기가 따뜻해지면서 젖은 수건처럼 주위의 수분을 빨아들였다가 홍수처럼 쏟아낸다는 것인데요. 이번 비구름이 동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남서쪽으로는 오만, 이란 남부, 파키스탄까지 이례적인 양의 비를 쏟아내서 인명피해가 난 곳도 있었습니다. AP통신은 아랍에미리트에서 비가 내리기 전인 15일 인공 강우를 위해서 구름에 유독물질을 뿌리는 비행이 몇 차례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번 폭우와 물난리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국립기상센터는 폭우가 내린 16일에는 그런 비행이 없었다면서 인공 강우가 원인일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와가지고 노래를 잘 몰라요. 한국 노래 이제 온 지도 몇 년 안 됐고.
네, 한국 서울에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있고요. 이곳에서는 노래를 배우면서 또 역사와 시대상을 알아가는 노래 교실이 있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4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7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4월 19일 금요일 북한, 황사의 공기는 여전히 탁합니다. 하늘은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이 끼겠지만 황해도는 낮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0도에서 14도, 최고는 12도에서 25도 사이고요. 평안남북도, 자강도 일부, 그리고 강원도를 제외한 동쪽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불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0도에서 시작합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도 10도고요. 개성은 9도, 신의주 11도, 청진 7도, 중강의 아침 최저 5도, 해산은 4도, 원산 12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과 신의주가 22도, 함흥, 청진, 원산이 19도, 중강의 낮 최고가 20도입니다. 해산은 1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산 구름 많고요. 먼바다 쪽은 오전 한때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앞바다 물결이 0.5에서 1m, 먼바다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도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4월 19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예,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유럽연합 정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에 다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최일까지 100일이 남은 프랑스 파리 올림픽 준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벨기에 브뤼셀로 가겠습니다. 유럽 정상회의가 17일에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는데, 자, 첫날 회의에서 이란을 제재한다는 합의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EU 정상들은 더 강화된 제재를 이란에 새로 부과하기로 17일 합의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의장은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이미 인권 유린과 핵 확산 활동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이유로 이란에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유럽연합의 정상들이 이란을 다시 제재하기로 한 것은 그 최근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앞서서 이란은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공격당해 사상자가 나온 것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주말에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날 회의에서 이 문제도 언급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격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 영내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탓에 EU를 비롯해 미국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네. 자, EU가 이란에 제재를 합니다. 어떤 분야가 제재가 되는 겁니까?
네, 드론이나 미사일 제조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새 조처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도운 사람들을 겨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EU 정상들은 EU는 특히 무인 비행체나 미사일과 관련해 이란에 대해서 더 제한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지금도 미국이 그 이란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와 이란 국방부뿐 아니라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16일에 이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이란의 테러 자금 조달을 방해할 이 모든 선택 방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그러면서 이란의 석유 수출도 이 제재가 가능한 영역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그 이란을 겨냥한 보복은 이스라엘이 결정할 것이다라고 이런 점을 강조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네타냐후 총리는 17일 강요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보복 감행 여부는 이스라엘이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결정하는 주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건데, 이런 가운데 영국하고 독일의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에 가서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또 촉구를 했습니다.
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과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에 갔는데요.
네.
두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 측에 진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캐머런 장관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 명확하지만 할 수 있는 한 긴장을 적게 고조시키는 방법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베어보크 장관은 독일이 이스라엘과 완전하게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렇지만은 자제력을 발휘해달라고 이스라엘 측에 촉구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스라엘과 그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슬람 무장조직 하마스 사이에 그 휴전 협상을 중재하는 카타르. 이 카타르가 협상에 있어서 자신들 역할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네요.
네. 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총리는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이 협상이 이 협소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돼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카타르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말은 휴전에 합의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불만인 걸로 보입니다.
지구초론을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부활시켰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이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을 17일 다시 제재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정부 고위관리는 기자들에게 국제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것을 피하고자 베네수엘라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이 45일 안에 현지 운영을 접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지난해에 그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 미국 정부는 이 베네수엘라 정부가 올해 대통령 선거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르기로 야권과 합의한 뒤에 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가스, 광산 부분에 대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 제재가 부활됨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이 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와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 불법이 됐습니다.
예, 미국 정부가 왜 베네수엘라를 다시 제재하게 된 겁니까?
네,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가 이 대선과 관련해서 이 야권과 합의했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올해 7월에 치를 대선을 앞두고 이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씨 등 유력한 야권 후보들이 이 선관위의 후보로 등록하지 못했을 뿐더러 이들 후보의 참모들을 포함해 이 정부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올해 대선에서 이기면은 마두로 대통령이 이게 몇 번째 임기가 되는 겁니까?
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네.
참고로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임기가 6년입니다. 국제사회는 그가 마두로 대통령 재직 기간에 이 베네수엘라가 경제 제재와 경제 붕괴 그리고 만연한 억압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합법적이라고 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을 포함해 수십 개 나라가 이 마두로 대통령이 승리하고 이 야권이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지난 2018년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마두로 정부는 이 정치적인 후원 체제와 군부 그리고 중국, 쿠바, 러시아 지지를 바탕으로 이 10년 이상 권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부활했습니다. 미국 정부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 마두로와 그의 대표들이 이 민주적 야권이 선택한 후보의 등록을 막고 이 정적들을 괴롭히고 협박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모든 후보와 정당이 이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제한이나 지체 없이 모든 이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이 마두로 정부에 다시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앞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다시 풀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국무부는 이 선거에 대한 마두로 정부의 행동의 근거에서 이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이 제재 정책을 계속 평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재 해제가 앞으로 이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미국의 제재에 대한 베네수엘라 반응 어떻습니까?
네,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런 미국의 외교적 비판을 격앙된 태도로 일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합의를 지켰다면서 이 합의대로 모든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약속을 미국이 저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마차도 씨는 이 제재 복원이 이 마두로 정권 아래 잔인한 억압의 물결의 결과고 마두로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제재 부활이요. 이 베네수엘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네, AP통신은 이 제재 복원이 이 장기간 침체한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가스 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런가 하면 또 마두로 정부가 이번 대선에서 이 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한하도록 압박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베네수엘라 안에서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베네수엘라 국민 중에 대부분이 기회만 주어지면 이 마두로 대통령을 권좌에서 적극적으로 끌어내리려 한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초론을 끝으로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파리에서는 100년 만에 하계 올림픽이 열리죠. 이제 개막이 꼭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오는 7월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24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축구와 7인제 럭비, 핸드볼, 양궁 등의 예선 경기가 치러집니다. 이번 대회가 8월 11일까지 진행되는데요. 1만 500명의 선수가 32개 종목에 329개 개별 경기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참가국이 206개 나라인데요. 이 하계올림픽이 끝나면 뒤이어서 이 장애인 올림픽이 8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자, 이번 파리 올림픽은 역사상 처음으로 개막식이 어떤 주 경기장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센강을 따라서 펼쳐진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로 예정된 거로는 이 선수단을 태운 배가 이 파리 동쪽 오스테르리츠 다리에서 출발해서 이 서쪽으로 6km를 이동한 뒤에 이 에펠탑이 보이는 트로카데로 광장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테러 위험이 있으면 이 야외 행사를 축소하거나 또 수상 행사를 취소하고 실내 행사로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조직위원회 측은 이게 가설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네.
당초의 계획이 또 60만 명이 무료로 관람하는 것이었는데요. 입장권 소지자를 30만 명 수준으로 또 제한한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올림픽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개최 비용 줄여서 흑자 대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네, 조직위원회 측이 처음부터 이 저비용 고효율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이 개최 비용이 약 80억 유로로 지난 도쿄올림픽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네.
또 저탄소 올림픽을 추구한다면서 이 선수촌 안에 냉방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이 건물 바닥에 순환시켜서 실내 온도를 낮추도록 한다는 겁니다.
네.
3년 전 이 도쿄올림픽 때 화제가 됐었던 이 골판지 침대도 다시 등장했고요. 또 이 매트리스는 어망을 재활용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 친환경 올림픽 대회를 준비하면서 경기장을 새로 짓는 것도 최소화했다죠.
네. 전체 35개 경기장 중에서 새로 만든 시설이 이 생드니 아쿠아틱 센터, 르브르제 스포츠 클라이밍장 등 두 곳이 전부입니다.
네.
나머지는 기존 시설을 쓰거나 아니면 대회 이후에 이 철거하는 임시 시설들을 사용합니다.
네.
또 서핑은 파리에서 16,000km 정도 떨어진 이 프랑스령 타이티에서 열립니다.
올림픽에서는 그 개별 종목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번 그 파리 올림픽의 새로운 종목이 주목받는 게 있네요.
네, 첫 선을 보이는 종목으로 브레이킹이 있습니다.
네.
이걸 또 이 힙합 댄스라고 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르겠는데요. 이 비보잉이라고도 합니다.
네, 네.
이 브레이킹 문화가 이 경연 배틀이라는 점에서 스포츠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경기는 즉흥적인 음악에 맞춰서 1대1 댄스 경연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고대 이집트의 오벨리스크가 있는 콩코르드 광장에서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가라테와 야구는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예. 자, 올림픽 하면 메달이 먼저 떠오르는데 상금을 주는 종목이 생겼어요?
네, 세계 육상연맹이 올림픽에서 상금을 주는 최초의 종목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육상연맹은 이번 파리올림픽의 총 상금이 240만 달러고 금메달리스트에게는 5만 달러를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파리에서 육상 경기가 48개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어달리기 종목에서는 팀 안에서 상금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금이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찬반 여론이
네네.
팽팽합니다.
자, 러시아가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논란이 많았죠?
네,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선수들은 중립선수로 참여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전쟁을 지원한 탓에 나온 결정인데요. 이 개막식에서 이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도 없고요. 또 메달을 획득한 경우에는 시상대에 올라가면 국가가 연주되거나 국기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네네. 자, 파리가 올림픽을 여는 것이 1900년 그리고 1924년에 이어서 이제 100년 만에 세 번째가 됩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파리로 몰리겠죠.
네, 대략 1,500만 명이 방문할 걸로 예상이 된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파리 시민 가운데 44%가 이 올림픽을 불편한 일로 여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파리를 떠날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광범위한 교통 통제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두 배로 인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관광세나 박물관 입장료도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민주당이 다수당인 미 연방상원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지원법안을 곧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가수나 연주가들이 미국에서 공연하는 데 필요한 비자 수수료가 최근 크게 오르면서 미국 경제와 문화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상원부터 가겠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최종 기각됐죠.
그렇습니다. 연방상원이 17일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하원에서 송부된 탄핵안은 두 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조항은 마요르카스 장관이 이민법 준수를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거부한 혐의였고 두 번째 조항은 마요르카스 장관이 국경이 안전하다고 말해 신뢰를 위반한 혐의였는데요. 상원은 두 조항에 대해 각각 51대 48, 51대 49표로 마요르카스 장관에 적용된 탄핵 혐의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상원에서의 탄핵안 기각이 의원들의 그 당적에 따른 표결 결과입니까?
맞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은 모두 기각에 동참했고요.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기각에 반대했습니다.
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네. 탄핵 움직임은 하원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국토안보부를 이끄는 마요르카스 장관이 남부 국경에서 이민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남부 국경에 불법 이주자가 급증하게 됐고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현직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1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탄핵안이 바로 상원으로 송부된 게 아니었죠.
예, 하원과 달리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네.
따라서 공화당은 시간을 끌기 위해 상원 송부를 계속 연기해오다가 16일에 상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안이 상원으로 송부된 지 하루 만에 바로 기각된 건데요.
네.
이 절차상 상원 의원들은 탄핵안이 탄핵 심리를 위해 송부된 바로 다음 날 배심원으로 수집돼야 하고요. 배심원 선서를 한 후 곧바로 탄핵 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미국의 그 탄핵 절차에서 하원하고 상원의 역할이 다른 거죠?
네. 미국 헌법은 탄핵 소추 권한은 하원에, 탄핵 심리 권한은 상원에 나눠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탄핵 소추안은 하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지지하면 통과되지만 상원에서는 재적 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상원의 문턱이 더 높습니다.
네, 자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화당이 미국 역사상 가장 정치적인 탄핵을 시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슈머 대표는 표결 앞서 상원의 청렴성을 위해 그리고 휘기 사안에서 탄핵을 보호하기 위해 상원 의원들은 오늘 이 혐의들을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공화당이 제시한 혐의는 헌법이 요구하는 탄핵 요건인 중범죄와 경범죄의 기준에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주장은 어떤 거였죠?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탄핵 재판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의회의 근본적인 책임과 남부 국경에서 발생한 위기에 대한 진실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마요르카스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도 모두 다 같은 생각은 아닌 것 같네요.
네.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또 부정적으로 보는 그 공화당 의원들도 있었다고요?
네. 공화당 중진인 밋 롬니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은 이번 탄핵이 정치 논쟁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표결 후 롬니 의원은 마요르카스 장관의 혐의가 여전히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각에 동참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 당사자였습니다. 기각 결정에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네, 마요르카스 장관은 아동 온라인 안전 캠페인을 시작하기 위해 17일 뉴욕에 있었는데요. 자신은 통상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상원에서 탄핵안이 기각됨으로써 탄핵을 정당화할 증거나 합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이 또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는 11월에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문제를 대선 핵심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도 실제로 장관이 탄핵하려는 목적보다는 이민 문제를 부각하고 부정적인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한 시도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의 그 남부 국경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 2년 동안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적발된 사람은 200만 명이 넘고요. 작년 12월에는 적발 건수가 25만 건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멕시코 쪽에서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법 입국자 수가 줄었는데요. 민주당은 공화당이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할 게 아니라 입법으로 국경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 입국자 수를 줄이기 위해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하원 공화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회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안의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했군요.
그렇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의장은 17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타이완을 각각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 예산안 3건을 공개하고 가능한 오는 20일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법안의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하원 세출위원회가 공개한 예산안 규모는 총 950억 달러로 앞서 지난 2월 상원이 통과시킨 안보 예산과 총액은 같습니다. 하지만 하원은 상원처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타이완 진화원을 하나로 묶지 않고
네.
세 개의 별도 법안으로 분리했습니다.
예. 자,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보겠습니다.
네, 먼저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은 약 608억 달러인데요. 이 중에 282억 달러가 미국산 무기와 시설 등을 보충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지원 법안은 약 264억 달러로 이 가운데 91억 달러는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배정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완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에 대한 지원 법안은 81억 달러 규모입니다.
네. 그동안 하원에서의 상황을 보면 해외 안보 지원안이 좀 지지부진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는 그런 모습이죠.
네.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을 이스라엘이 공습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지난 주말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나서면서 이스라엘 지원이 시급해진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스라엘을 지원은 찬성한 입장인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찬성하는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여기에 반대했는데요. 특히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지원보다는 불법 이주자를 막기 위한 국경 안보 예산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존슨 의장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이 하나로 묶여있던 법안을 분리해서 별도의 법안으로 만들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존슨 의장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을 수용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가운데 일부를 우크라이나가 나중에 갚는 차관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존슨 의장은 또 남부국경 안보 법안은 별도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존슨 하원 의장이 제안한 이 법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반응을 보였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나는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 법안을 즉시 서명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동맹들과 함께하며 이란이나 러시아가 성공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하원에서 이 법안 통과 가능성 어떻습니까?
네, 현재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하원 다수당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당 차원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화당 강경파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17일 소셜미디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금 존슨 의장은 의일이 추진하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이어 존슨 의장은 우리의 의장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며 문제는 우리가 이를 얼마나 더 용납할 것인가라며 존슨 의장 해임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는 외국 가수들이 공연을 하러 참 많이 오는데요. 이 외국 가수들이 미국 공연을 할 때 필요한 비자를 받는 데 필요한 수수료가 크게 올랐다죠.
네, 미국 이민국이 지난 4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 공연을 원하는 해외 음악가들의 비자 수수료를 250% 인상했습니다.
예.
기존 외국 가수의 공연 비자 수수료는 신청권당 460달러였지만 4월부로는 건당 최대 1,655달러 수준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한꺼번에 250%가 올랐다. 네. 자, 이 소식은 한국에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최근 공연하기 위해서 미국을 찾는 한국 K-POP 가수들 참 많죠.
맞습니다. 이달에도 여러 K-POP 가수가 미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세계적인 음악 축제인 코첼라가 열리는데요. 작년에 한국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가 헤드라이너, 즉 간판 출연자로 무대에 오른 데 이어
네.
올해도 르세라핌, 에이티즈 등 한국 아이돌 가수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한국 아이돌 그룹이 미국에서 공연을 하려면 비자 수수료를 예전보다 2배 반 정도 더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수료는 그룹 전체가 아니라 공연자가 모두 각각 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팀 구성원이 4명일 경우 기존 1,840달러이던 수수료가 6,460달러로 껑충 뛰게 됩니다.
네.
게다가 공연 날짜가 촉박해서 급행 처리해야 할 경우 한 사람당 2,805달러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가수들이 공연할 때 뭐 따라오는 매니저나 직원, 밴드 연주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들 역시 각자 비자 신청을 다 따로 해야 됩니다.
상당한 부담이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자, 가수들이 외국 가수들이 미국에서 공연하려면 보통 어떤 비자를 받습니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서 행사나 활동할 때 필요한 O비자가 있고요.
네.
운동선수나 예술가, 연예인이 미국에서 공연이나 시합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하는 P비자가 있습니다.
네.
이런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오는 공연자는 미국에서 체류하는 일정과 공연 등의 증거를 제출해야 되고요. 직업 음악가임을 증빙할 서류가 또 필요한데 뭐 언론 매체에 소개된 스크랩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서 등도 필요합니다.
예. 왜 이 공연 비자 수수료가 이렇게 오르게 된 겁니까?
예, AP통신은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첫째, 한동안 비자 수수료 인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수료가 오른 건 지난 2016년으로 당시 수수료가 325달러에서 460달러로 인상됐었습니다.
예, 또 다른 이유도 있네요.
네, 이민 당국이 수속 절차를 더 철저하게 진행하면서 생긴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란 설명입니다. 연예인 이민 전문 변호사인 게이브리얼 카스트로 씨는 미국 정부가 비자 신청 절차에 점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20년 전에는 공연 비자 신청을 할 때 뭐 두세 장 분량의 서류를 내면 됐지만 지금은 15장에서 20장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카스트로 씨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이유가 미국 이민 시스템의 남용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강경한 이민 정책 영향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외국 가수나 공연 스태프에 대한 미국 비자 수수료 인상, 미국 음악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카스트로 씨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공연자들이 감소하면서 미국이 새로운 음악 인재들을 만날 기회를 많이 잃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네.
또한 지역 공연장은 물론 뭐 길거리나 식당의 연주자들도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경제에서 해외 무역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미국 행정부 안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 조처를 하는 독립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무역위원회 ITC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제무역위원회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Next, we turn to the vote in the final phase of investigation number 701 concerning imports of 100 to 150 seat large civil aircraft from Canada.
2018년 1월 국제무역위원회 ITC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4명의 위원은 캐나다 봉바르디에사가 만든 항공기에 대해 봉바르디에가 캐나다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미국 상무부가 292%의 관세를 부과한 판정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ITC는 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의무를 이행하는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성격을 가진 준사법 연방기관입니다. ITC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ITC가 미국 내 산업에 해를 주거나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사례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판결을 내린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불공정 무역 행위가 미국 산업에 해를 주었는지 아닌지, 만일 해를 끼쳤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조사합니다. 만일 이런 행위가 미국 산업에 해를 줬다고 판단되면 ITC는 수입 배제 명령이나 정지 명령 등의 시정 조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ITC는 관세와 무역, 경쟁력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과 정보를 대통령과 USTR 그리고 의회 내 소관위원회에 제공하고 미국 통합관세율표 USHTS를 유지합니다.
Both filed a complaint with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which recommended tariffs of up to 35%.
ITC는 상원 권고와 동의 아래 대통령이 임명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9년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며 두 직위의 임기는 2년입니다.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당적이 달라야 하고 위원장과 같은 당적을 가진 위원이 위원장직을 승계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티씨 조직은 크게 운영부서와 관리부서로 구성됩니다. 운영부서로는 경제실과 산업경쟁력분석실, 조사실, 불공정무역조사실, 관세무역협정실 등이 있습니다. 아이티씨에는 국제무역분석가와 국제경제학자, 변호사, 그리고 기술지원 인력 등 약 36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2023 회계연도 ITC의 예산은 약 1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남과 북, 고향은 다르지만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의 대중가요 부르고 한민족의 정서 느끼고 공감하게 하는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노래도 배우면서 노랫말 속에 담긴 역사와 시대상도 알아가는 너나들이 노래교실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서울 동해원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남북 수강생이 한 강의실에 모여 젊은 태양을 부릅니다. 앞에 나와 노래하는 수강생의 노래를 들으면서 손뼉을 치기도 하는데요. 최근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기 너나들이 노래교실의 취지부터 들어봅니다. 통합체험팀의 김지연 연구원입니다.
저희 센터 초기부터 노래교실을 열어달라는 요청이 많았었는데요. 인원을 원래는 20명 정도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청 인원이 50분이 넘으셔가지고 정말 몇 년 동안 기다리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탈북민분들이 15분 정도 신청을 하셔서 일반 주민분들도 15명 해서 30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연령대가 40년대생부터 70년대, 80년대생 분들까지 다양하셔서 같이 조화가 될까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강사님께서 또 강의력도 뛰어나시고 우리 정서를 테마로 수업을 하셔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너나들이 노래교실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해 오는 7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데요. 매달 주제가 달라집니다.
월별로 좀 테마를 다르게 하자 하셔가지고 5월에는 뭐 가족의 달이니까 가족을 주제로, 6월에는 또 호국보훈의 달이니까 호국보훈을 주제로 하는 노래들을 선정하셨어요. 그래서 9월에는 또 추석도 있고 해서 우리 조상을 떠올릴 수 있는 노래, 이런 식으로 매달 매달 좀 다른 노래들을 선정을 했고요. 매달 마지막 수업은 또 노래자랑 해가지고 수강생들끼리 지금까지 배운 노래랑 노래 가창뿐만 아니라 그 내용 스토리까지 본인 시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지까지 보려고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명을 너나들이라고 지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했는데요.
순우리말 중에 너나들이가 너와 나 서로 허울 없이 편하게 부르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아예 허울 없이 어울리기가 쉽진 않은데 좀 노래를 통해서 서로 노래하는 것도 들어보고 또 노래에 담긴 본인만의 또 생각이나 추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어울리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누가 탈북민이고 누가 일반 주민인지 모를 정도로 서로 격려도 해주시고 노래한다고 하면 또 박수 쳐주시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너나들이 노래교실에는 가요방송을 약 19년째 진행하고 있는 방송인 박혜상 씨가 강사로 함께하고 있고요. 박혜상 씨는 작년 대중가요 이야기를 말과 글로 풀어낸 책을 발간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역사인 가요라는 책을 폈는데 이 강의하고 이제 상당히 그 맥이 맞닿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쓰면서 이 노래들을 그냥 나만 알고 나만 부르고 그냥 보내는 거는 좀 그렇다. 남한 사람과 또 우리 탈북민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분들이 모두 함께 아는 노래들도 정말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데 그 해방 이전 노래들도 그냥 흘려버리기는 너무너무 아깝다. 그런 노래들은 우리 민족이 한반도 내에서 전부 다 같이 불렀는데 이렇게 노래가 소멸이 되는 건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그때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지금 세태의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 너나들이 노래교실의 첫 곡으로 젊은 태양을 준비했는데요. 이 곡을 선택한 이유부터 들어봅니다.
이 노래는 1978년도 MBC 대학가요 2회 때 출품작이에요.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불렀던 창작곡이었는데 그 후에 가수 심수봉 씨가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범국민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노래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함께 이렇게 있지만 다 같이 고독을 느끼고 살지 않냐. 너, 나 없이 모두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일 뿐이지 않냐. 그런데 왜 웃지 않나? 그런데 왜 사랑하지 않나? 이게 노래의 주된 골자예요. 이 노래 속에 흐르는 그 테마 자체가 너와 나가 따로 없는 거예요. 모두 같이 따지고 보면 나그네인데 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왜 그래?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날도 그다지 많지 않은 날인데 이런 마음들을 노래 속에서 얻어낼 수가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첫 곡으로 그 노래를 해봤습니다.
강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1시간은 노래에 관한 역사와 배경을 이야기하고요. 또 나머지 1시간은 남북 수강생이 하나 되어 함께 노래 부릅니다.
아주 작은 부분만 몇몇 군데를 짚어서 설명을 드리고 음악적인 설명을 곁들여서 그렇게 드리고 가능하면 노래 멜로디를 따라서 다 같이 부르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중간중간 파트파트 잘라서 같이 불러보고 그중에 또 한두 분 나와서 또 노래를 하고 시간 말미에는 이 노래에 여러 가지 담고 있는 의미나 사연이나 배경 이런 것들 한국 사회가 이 노래로 인해서 참 많은 부분 위안을 받기도 했었고 가요 발전에 위상을 갖고 있었던 노래이기도 하다. 이런 노래를 타인에게 설명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보는 이를테면 발표 시간이죠. 이런 시간도 잠시 가질 거예요.
또한 그 다음 주에는 한국 대중음악계 명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홍식과 전옥의 이야기가 담긴 처녀총각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그 1930년대에 나온 노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래된 노래를 선곡을 했느냐. 그 노래를 부르신 분이 강홍식이란 분인데 연극도 하시고 또 노래도 하셨는데 그분이 6.25 전쟁 통해 북한으로 가서 아마도 북한에서도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을 거예요. 그분의 부인이 한국의 연극을 바로 세우셨던 분이죠. 전옥 선생, 1세대 배우입니다. 그 전옥 선생하고 그 강홍식 선생, 두 분 사이에 딸 한 분이 굉장히 한국의 문화계에 큰 활동을 했었습니다. 강효실이라는 성함의 탤런트 분이시고요. 그 강효실 씨는 최무룡이란 분과 결혼을 하시고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죠. 배우 최민수 씨.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작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무대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게 남북 주민이 함께 불렀던 노래를 배우면서 한민족의 공통된 정서도 알아가길 바랬습니다.
다음 주에 부를 노래가 제가 처녀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봄만 되면 뭐 단골로 이렇게 나오는 노래지만 북한에 계신 주민들도 모두 부르는 노래예요. 봄이 왔네 봄이 와 수처녀의 가슴에도 이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노래가 한반도 모든 사람들을 울리고 웃겼고 이 봄에 정말 화사한 따뜻한 봄볕을 보면서 정말 즐거워했었던 그런 기쁨을 주던 노래였는데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거예요. 너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야. 우리 거예요. 이거를 꼭 우리 수강생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국 한 곡을 선곡할 때마다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박혜상 강사는 너나들이 노래교실을 통해 웃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고요. 노래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를 꼭 담아가길 바랬습니다. 남북 수강생의 소감 들어봅니다.
노래는 무지 좋아하는데 노래를 잘 부르지는 못해요. 잘 해보려고 그래서 신청을 한 거예요. 노래 같은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노래만 따라 부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용이 있고 이야기가 있다는 걸 몰랐는데 듣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와가지고 노래를 잘 몰라요. 한국 노래 이제 온 지도 몇 년 안 됐고 그랬는데 노래를 해주신다고 배워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기대가 많이 돼요. 제가 봉사활동을 좀 해요. 여기 한국에 와서 장애인 아이들한테 가서 봉사활동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 가서 좀 노래를 불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워서.
사실 아까 이렇게 탈북민이 한 분이 나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여기 남한 분이 같이 불러주신다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프로그램 자체가 남북이 서로가 어울리는 거라 솔직히 탈북민이라 하면 서로 편견 가지고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서슴없이 이렇게 남한 분이 나가서 같이 부르겠다고 해서 너무 감동적으로 보았고요. 젊은 태양이라 노래를 배우면서 사실 저희도 이 노래를 딱 그 가사를 보면 외롭고 이렇게 그리움 이거를 이겨내고 고독한 마음도 이겨내고 앞으로 이렇게 노래 제목처럼 젊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를 좀 이렇게 마음을 쏟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하며 노래를 배웠습니다.
노래교실 신청한 거는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도 좀 감회가 참 높습니다. 여기 또 남북 문화센터라는 데가 저도 처음 방문한 자리라 이 남북 문화센터라는 데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참여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와서 보니까 또 탈북민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서로 한 마음으로 돼갖고 앞으로 이제 통일을 기원하면서 저부터도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들의 일상 대화를 듣다 보면 동사 앞에 go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go, go, 플러스 동사 형태로 동사 앞에 go를 추가하면 대화가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go가 빠져도 의미 전달에 상관이 없지만 go를 넣으면 더 격식이 없고 자연스러운 대화체가 되는 거죠.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have plans for Friday night? Let's go see that new movie about the family in San Francisco.
Perfect! I've been wanting to see that for a month.
Do you have plans for Friday night? Let's go see that new movie about the family in San Francisco.
금요일 밤에 계획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가족에 관한 그 새 영화를 가서 봅시다.
Perfect! I've been wanting to see that for a month.
완벽해요. 지난 한 달 동안 그 영화를 보길 원했다고요. Let's see that new movie. 그 새 영화 봅시다. 이렇게 고를 빼고도 말이 되지만 Let's go see that new movie. 그 새 영화 가서 봅시다 라고 고를 넣어서 표현을 했죠. go 플러스 동사가 사용된 또 다른 표현 들어보겠습니다.
It's almost time for me to go meet my friends. Oh, wait. But first, I need to go get money from the cash machine. It's almost time for me to go meet my friends.
친구들을 가서 만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Oh, wait. But first, I need to go get money from the cash machine.
기다려요. 그보다 먼저 저는 가서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아야겠네요. It's almost time for me to meet my friends.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go를 넣어서 It's almost time for me to go meet my friends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I need to get money from the cash machine. 나는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빼야 해요. 에서도 go를 넣어서 I need to go get money from the cash machine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go 플러스 동사 형태에 특히 자주 나오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get, see, find, ask, check 이런 동사들인데요. go get, 가서 얻다, go see, 가서 보다, go find, 가서 찾다, go ask, 가서 묻다, go buy, 가서 사다. 문장 들어보시죠.
Please go get me some food.
제발 가서 음식을 제게 가져다 주세요.
Please get me some food. I have to go see the movie.
나는 그 영화를 가서 봐야 됩니다.
I have to go see the movie. I have to see the movie.
나는 그 열쇠를 가서 찾을 시간이 없어요.
I don't have time to go find the key. I don't have time to find the key.
가서 보스에게 물어보세요.
Go ask your supervisor. Ask your supervisor.
나는 가서 우유를 사야 합니다.
I need to go buy milk. I need to buy milk.
방금 들으신 문장들처럼 고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보다 자연스럽고 격식 없이 들리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한국어로 이제 친구를 만날 시간이에요. 대신에 이제 가서 친구를 만날 시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인들은 일상 대화에서 이렇게 다른 동사에 go를 추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끝으로 go가 사용된 문장과 빠진 문장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Please go get me some food. Please get me some food. I have to go see the movie. I have to see the movie. I don't have time to go find the key. I don't have time to find the key. Go ask your supervisor. Ask your supervisor. I need to go buy milk. I need to buy milk.
Everyday English, 비의 매일 영어. 오늘은 고 플러스 동사 형태로 동사 앞에 고를 추가해서 자연스러운 대화 만드는 법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